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레일은. 고대 로마는 유럽의 남쪽 끝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마을과 나라를 잇는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이 도로망을 통해 다양한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 로마의 도로는 40만 킬로미터에 달했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안전하고 개방적인 도로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길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에도 좀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 북한의 레일은 첫 시간인데요.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남북한 고속도로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만나보는 달려라 세상 밖에서는 일본에 대해 살펴보고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와 노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 듣고 갈게요. 송창식이 부릅니다. 고래사냥.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탈북민 최성국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듣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현장수, 용이한 노구리 등, 예, 그런 거 만들다가 온 최성국입니다.
그런 걸 어디서 만들다가 어디로 오신 건가요?
조선 사육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네. 그런 걸 만들다가 예, 여기 대한민국으로 남조선으로 왔습니다.
네. 예. 그 북한에서 사회육 그 만화 영화 창작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공급이 좋고 잘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랬나요?
꿈의 직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족 뭐도 흰쌀 배급을 줬고 아... 지금은 뭐 보리가 없어서 본인들만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가족 다 흰쌀 배급 줬고 아... 그리고 식용유, 한우, 네. 설탕. 이런 거를 매달 공급해줬고
소고기도 공급을 해줬다고요?
네, 종육으로 한우 아. 그리고 그 연말이면 자전거, TV, 냉장고, 세탁기 네. 이 중에 하나를 꼭 줬고 아. 그리고 결혼을 하면 네. 새 집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네? 인질이 되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어요.
아, 아기는 두고
외국에 아기 두고 아. 네, 외국 갔다가 네. 뭐 더 이야기해요. 예,
외국,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외국, 어, 외국 영화를 화가 나요.
네, 같은 북한 사람인데 네. 살았던 거 북한에 정말 신분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저랑은 다른 삶을 북한에서 살다가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제, 죄송할 일은 아니죠. 네,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차차 저희가 또 이 시간 네. 함께하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첫 시간에 고속도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고속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민족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료는 892만 8천여 명과 물도 우려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서울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죠.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을 했네요. 아, 이때 그 방송원의 목소리는 북한 방송원 목소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북한 옛날.
옛날 방송.
똑같아요.
아, 옛날에는 좀 남북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네.
네, 한민족.
에이. 한국이 좀 특별하게 너무 많이 발전을 한 거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서양 문화도 들어오고.
네. 51년 전에 개통한 한국의 제1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개통 보도를 저희가 지금 듣고 왔는데요. 지금 한국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말 뭐 전국이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탈북민들 이 고속도로 보면서 진짜 많이 놀라하죠.
당연하죠. 저는 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나요?
아, 무서웠다고요?
아니가
어떤 거요?
운전을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속도를 9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위험해요. 90 네. 넘으면. 근데 이건 뭐 진짜 내가 단속당할까 봐 말을 못하겠네. 엄청 속도를 그냥 막 넘어도
네.
정말 쫙 나가잖아요.
차가 흔들림 없이 가죠.
쫙 가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잠깐 삐뚤하면 이거 엄청난 죽음이 놀라웠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 도로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네. 도로는 유리로 되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와서 보니까 유리같이 그렇게 매끈한 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달려본 기억이 없어요. 북한의 고속도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고속도로들이 있는지.
북한에는 네. 평양원산.
평양원산은 많이 들어봤죠.
평양향산.
네.
예, 그 외에도 평양개성.
네.
예, 이런 고속도로들이.
2000년에 완공된 평양남포고속도로, 이거 일명 청년영웅도로.
청년영웅도로.
예, 요것도 있죠.
예, 근데.
네.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죠, 또. 건설하면서.
건설하는 도중에.
예, 네. 엄청 죽었죠, 손으로.
차를 타고 북한에서도 고속도로를 좀 달려보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타자면
네.
일단 많이 흔들려요. 근데
도로가 덜컹거려가지고.
덜컹거려요. 근데 이게 제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화물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나 트럭을 타고 다니면
네.
고속도로를 못 타요.
아, 고속도로는 화물 트럭으로는 못 탄다고요?
네, 못 타고 딱 승용차만 허락해줬단 말이에요. 승용차.
네.
그래서 승용차만 간다고 하면
네.
그냥 중앙당 간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 결국에는
예. 그래서 북한 고속도로를 보면
네.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 땅이 깨끗하다기보다 아무것도 없어.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 그냥 가끔 승용차 한 대. 가끔 군인들이 자전거 타고 총 메고 다녀요. 단속 가야 되니까.
네.
오토바이도 이따금씩 다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나마 도로가
네.
그 앞으로 가면서 기술적인 걸 이야기하겠는데 한국하고 도로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차가 별로 많이 안 다니면 도로 상태가 그 닦아놓은 그대로 뭐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컹거린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도로가 이상하게 자꾸 깨지고 잘못되고 심지어 그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도로 그 깨진 것들을
네.
피치 골탄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뜯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걸.
아, 도로를 뜯어간다고?
도로를 뜯어가요. 하여튼 그걸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예, 도로 상태가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구빈돌이랑 볼 때
네.
한국하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구빈돌이를 매일 인민들이 나와서 그거 보수한단 말이에요. 주마다
네.
15일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보수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왜구나 했더니 도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
도로가 보셨어요? 도로가 오른쪽으로 커브되면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한국 도로는.
네. 살짝 차가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네.
북한은 그렇게 하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구빈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네. 예.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가장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보초가 없다는 걸로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게 제일 놀라운 점인데 검문소가 없어요. 한국은.
네.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서
네.
어디쯤에서 검문을 안 해요. 근데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돈 모는데.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검문소에서 증명서 검열한다면
네.
한국은 검문소가 아니고
있죠.
톨게이트라고 해야지.
톨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돈만.
그, 네,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료를 받는 거죠.
아주 적은. 네. 네, 돈만 딱 받고 그냥 네. 지나가고.
맞습니다. 그 돈 없어서 그 도로 못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예. 네. 아 근데 없어도 가더라고요.
네.
진짜 없어도.
아, 없어도 보내주긴 해요. 네. 나중에 몰라 그러고. 네.
그 웃긴 맞아요. 거는 또. 그 키가 작고 팔이 탈북민들이 또 키가 안 컸잖아요. 근데 그그 그 여자분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고깃집게 있지 고깃집게.
예, 예.
그 톨게이트만 도착하면 고깃집게로 돈을 집어갖고 집게로 주더라고 이렇게 팔이 짧으니까. 어쨌든 통과합니다.
네. 네. 아, 네. 근데 초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네. 왜 이게 없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네.
그 물동량 있잖아요. 장사찜.
네. 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죠.
아침에 물건 네. 생산하면 그게 저녁이면 저쪽 끝에 도착하고 이렇게 유통이 잘 되면서
네.
엄청 시장도 활성화되고 컸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걸 막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 막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그 일명 말하는 터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고속도로에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 터널 보면서 놀라시는 탈북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의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터널이.
터널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서 동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굴이죠.
네.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든 거죠.
북한은 동굴.
네. 네.
근데 동굴 안에 처음에 와서 전혀 이렇게 쓸데없이 밝을까.
아.
무슨 불이 그렇게 많아. 정말.
아, 그렇죠. 북한 네. 기본적으로 동굴이라 그러면 시커매야 동굴인 건데 네. 들어가면 더 밝죠.
네. 북한은 제가 다녀본 데 의하면 최고 10리굴이에요. 10리.
4km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네.
여기는 어디 그에 말할까. 평양에서부터 평성? 하여튼 그 쭉 긴 기간을
네.
그냥 그 궁전 같은
30리에 이르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로 네. 쭉 가요.
연결이 되어 있죠.
어디가 30리예요?
강원도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있는 그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춘천 네. 고속도로인가요? 그 고속도로가 아마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개 산을 계속 뚫어서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의가 한 11km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긴 데가 있나요?
서울에도. 예.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서 동굴 하나 지나면 강남이요. 완전히
아,
뻥 뚫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속도도 빨라요, 건설하는 게. 북한은
네.
그 동창이 군대에 나갈 때 공사 시작했는데 12년인지 하고 제대돼서 왔는데
네.
아직도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된
완공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네.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그리고 막 동굴에 보면 북한은 그래도 동굴에 뭘 장사찜 찍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알아요? 벗었어요? 시꺼먼데 다녀. 뭔가 짐지고 왔다 갔다 해요.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일단 차로 있는 데까지 걸어나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동굴 네. 지나면 더 빠르니까.
네네.
예, 근데 여기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예,
피할 수 있는 길도 다 있고
여러 가지로 예.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그 고속도로에 뭐 터널이라든지 이런 그런 좋은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운전하면서 그 하이패스 그
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그렇죠. 그건 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서지도 않고 쑥 지나가면 돈이 탁 결제되는
맞아요.
정말 신기술. 예.
지금 한국에서 그 고속도로에는 우리가 한국 탈북민들이 이렇게 고속도로 이용하면 느끼는 정말 충격. 불 받는다 싶을 정도로 놀랄 만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휴게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가 기니까
네.
이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 못 하죠. 휴게소가 왜 필요한지 북한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평양에서 원 3원 거리
예. 네.
이런 거리를 북한은 며칠을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좀 쉬어야 되니까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별의별 거 다 팔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나는 제일 좋은 게 그 뭐 있습니까? 연인이랑 같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 운전 척 해서 가다가
휴게소에 딱 들려서
네.
일단 거기서 먹는 거는 네. 나중에 재미있고 네. 일단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오늘?
거기서 네. 음식을 사가지고 네. 타고 갈 때
다시 차에 타서
타서 갈 때 연인이
옆에서
입에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아, 그거 너무 행복하죠.
그 운전하면서 네. 먹으면서 둘이 네.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하면 가는 거지.
맛있지 이러면서
막 뭐 하. 근데 그 한 몇 개월 지나서부터는 그것도 귀찮아서 휴게소에 멈춰서 거기서 밥을 사서 거기서 먹는 거. 네. 아, 그것도 재미있더라고.
그렇죠. 휴게소 음식도 너무 맛있지 않아요?
예, 특히 휴게소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왜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연착될 때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음식 팔러 막 올라오잖아요.
시선물도 가져오고.
근데 여기는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휴게소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예.
엄청 많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다가 휘발유가 다 나갔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네네네. 휘발유가 다 나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 옆에 갓길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갖다 세우고 네. 막 전화를 했어요. 그 차에 네. 전화가 다 있잖아요. 전화하니까 네. 고속도로가 어디쯤 있냐, 앞에 뭐가 보이냐. 그래서 보다가 아무거나 얘기했어요. 보인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 긴 고속도로에 어느 틈에서 들어왔을까? 한 15분 지났나?
네.
그 엄청 빨리 왔더라고.
네, 연유 채워주려.
와서 그 다음에 네. 휘발유를 막
채워주고.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가라고. 네. 그래서 네네. 또 타고 가고.
네.
그래서, 야, 이거 허허 볼판 같은 고속도로에서도. 네. 야, 빠르구나.
맞아요. 중간중간 다 빠지는 길이 있고 들어오는 길이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든 긴급할 때도
갑자기
도움을
나타납니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 2019년 기준 북한의 고속도로가 658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거보다 7배가 긴 4,767km라고 합니다. 이 북한의 고속도로 길이가 한국의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고속도로만 잘 갖춰져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정말 많다는 걸 한국 와서 느끼지 않으세요?
예, 일단 느끼고 그리고 네. 북한에서 느끼고 싶다면 그 소비차, 보리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북한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솔직히 소비차, 보리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절대 못 타요. 아시죠?
아, 못 타죠.
한 번도 경험 못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구도 고속도로 못 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영어로 토끼 굴러 다닌다고 그래요. 단속 안 하는 대로 피해 다녀요.
네.
그 피해 다니는데도 그 정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살고. 네. 경제에 고속도로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철도는
네.
핏줄이라 그랬던가요?
피를 공급을 해줘야 심장이 계속 생명력이 유지가 되니까.
철도는 나라의 핏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북한의 고속도로가 총 658km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몇 시간 갑니까? 한국에서 가면
북한에서는 서울에서 저기 그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가 돼요. 한 10-20km 정도가 되는데
한 4시간 가죠.
한 4시간 반 넉넉 잡아 한 4시간 반 정도면 가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 정도 킬로미터를 가려고 하면
아니 17일 갔단 분도 있더라고.
아, 도로를
네. 며칠을 추워서 혼났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 고속도로 얘기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이 시간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탈북민 유세아 씨와 함께 생생한 한국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윤종신이 부릅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본에 네네.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어서 일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일본의 자동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또 일본 차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유명하죠. 자동차 생산량으로만 보면 일본은 세계 3위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네 번째가 독일, 이런 순서입니다.
아,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번째 안에는 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생산량은 물론 미국보다도 중국이 두 배 이상 많아요. 네. 그만큼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국내에서 소비되는 차도 엄청 많이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네. 일본 차는 많이 봤고 네. 그리고 뭐 국산차라고 하는 한국 차는 워낙 많이들 네. 타시는데 중국 차 타는 한국인은 못 본 것 같아요.
중국 차 타는 전 세계인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중국 차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 사람들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량 생산 대수는
많은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브랜드, 네. 가장 좋은 자동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전 세계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아, 그렇군요.
2020년 기준 네. 그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자동차는 뭐냐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분석했을 때 도요타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래요. 저는 뭐 독일차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니군요.
일단 팔리는 숫자가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도요타는 팔리는 수도 많지만 고급 차량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 가치로는 네. 현재 1위를 달리는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2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3위가 네. BMW.
네.
그리고 4위가 요즘 막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가 이런, 4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이런 순서로 네네. 브랜드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토요타라는 이 자동차 기업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자동차 기원은 1933년도에 도요다 사키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네. 처음으로 직물 제작소, 그러니까 직물기 제작소를 만든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자동차를 만드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물기를 만드는 네. 그런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이 회사에 이 직물기를 만드는 그 기계라든가 부품을 좀 이용해가지고 그 회사에 그 아까 얘기했던 도요타 사키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도요타 기이치로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사업부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1930년대인데 1935년부터 네. 그때 네. 이제 트럭 생산하고 36년에 처음으로 도요타 최초로 승용차를 생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물기 공장 만든 것이 33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2, 3년 후부터 자동차를 생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영 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일본 도요타에서 군용 트럭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요. 이때 도산을 벗어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러네요. 네. 한국 전쟁이 이 기업을 또 살리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물론 뭐 어차피 가정입니다만 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도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이렇게 탁 부상이 된 건 그럼 언제쯤인가요?
네, 1930년대부터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네.
1960년대부터 코롤라라고 하는 차가 약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네.
이것으로 일본 국내 자동차는 도요타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태국, 브라질 등의 코롤라 자동차를 네.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만인 1974년 세계 판매 대수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네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89년쯤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해서 도요타의 상급 브랜드, 그러니까 고급 차량이죠.
네.
렉서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89년도에 등장했군요.
그렇죠.
렉서스가. 네.
그리고 2007년 세계 판매 대수가 역대 최고인 936만 6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요타는 1930년대 만들어진 도요타가 네. 지금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빠른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 토요타라는 이름은 기업 창업자 이름에서 따온 거네요.
그렇죠. 아까 들으셨잖아요. 창업자 네. 도요다 사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사키치.
그래서 토요타의 첫 회사명은 도요다입니다. 도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네.
영문 표기도 도요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 도요다라는 게 서양인들이 발음하기 좀 어려운가 봐요. 우리 동양인은 못 느끼잖아요. DA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죠. 다로 발음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양인들이 발음하기 어렵다 해서 이름을 도요타로 바꿉니다. TA로. 이게
그러고 보니까 영어가,
36년이죠. 네.
영어가 보통 다 T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T, T, 타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끝나네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회사가 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이름을 도요다가 아니라 토요타로 변경을 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타의 본사가 있는 토요타시는 이건 지금은 이름이 토요타시예요. 토요타 네. 본사가 이 토요타시에 있는데 원래는 일본 나라 시대 때부터 약 한 1300년 동안 한자어로는 거모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도시명이 거모라는 곳인데 1959년에 시의회에서 이름을 바꿉시다. 우리 모두 거모시를 토요타시로 이름을 바꿉시다 하고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시의회에서.
네네.
그래서 기업 이름이 시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이름이 시 이름으로.
그러네요.
그만큼 그 동네에는 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럴 것 같고요. 그 시 전체가 이 아마 도요타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나 봐요.
네. 네. 지금 도요타는 코롤라라는 차로 시작해서 또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까지
네네.
다양한 브랜드들을 그동안 내놓은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도요타야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토요타의 캠리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아, 이거 도로에서 진짜 많이 봐요.
그렇죠. 특히 네. 외국 가면은 캠리 자동차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급 세단형 자동차인데 느긋한 직진 안전성. 이게 이제 도요타의 설명이에요.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실내 공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장거리 드라이브용으로
네.
가장 좋다. 이런 자동차입니다. 캠리라고 하는 것이 이 일본어로는 우리 한자어로도 그러는데 이 머리에 쓰는 관 있잖아요. 관.
네.
이것을 일본어로 카무리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네.
관이죠, 관. 이것을 일본어로 카무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고치다 보니까 그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고치다 보니까 캠리라고 해서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아.
캠리는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1,8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베스트셀러 차량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같은 세단 형태인 토요타의 코롤라 네. 이것과 함께 토요타의 양대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토요타가 전략적으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캠리는 일본 내보다는 해외에서 네. 더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국내에서는 이거 찾기가 좀 어려워요.
캠리를 타는 네. 사람을요?
이게 해외 주력으로 만든 차량 같아요.
그런 건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이 시장에서는 승용차 부분에서 16년 연속 판매 대수 1위를 차지한 차량이 바로 이 캠리입니다. 2016년 네. 북미에서만 39만 대 팔렸고요. 매일 천 대씩 팔리는 차가 바로 이 캠리입니다. 그리고 캠리가 이제 1983년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판매돼가지고
네.
첫 해에만 5만 2,600 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3년
네.
캠리가 미국에서 팔린 전체 수는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캠리는 그런 게 캠리의 정신이랄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하지도 않은 차량, 그렇다고 특출나지도 않는 성능, 그러니까 무난함.
네네.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이제 우수한 내구성. 내구성이라는 건 이제 튼튼한 거죠.
그쵸.
안 고장나죠.
고장 없고.
네. 예.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실용성.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내걸고 네. 만든 차량인데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정말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하고 튼튼하고
네. 네.
그러면서도 성능도 나쁘지 않은 뭐 균형감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요타에서 만든 승용차 가운데 또 하나 얘기하자면 렉서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렉서스.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도요타하고 아예 별도로 이제 회사는 도요타 건데
네.
기존에는 도요타의 캠리, 도요타의 코롤라 이렇게 불렀는데
네.
아예 도요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튼튼하고 실용적인 차 이걸 뛰어넘어서 네. 이제 좀 고급스러운 차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도요타라는 이름까지도 포기하고 렉세스라는 별도의 이름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최대의 고급차 브랜드입니다. 현재 세계 65개국에서 연간 6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일본이나 북미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고급차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그리고 독일의 BMW도 유명하고요. 이 고급 차량들과 도요타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렉세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요타는 1989년 북미에서 이 고급차 브랜드로 렉서스를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대형 고급 세단인 셀시오 LS라고 보통 부르는
네.
그리고 캠리 프로미넌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이게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렉서스의 이미지는 지적인 이미지, 선진적인 이미지. 그렇다고 지나치게 화려하면 안 돼요.
네네.
지적이려면, 선진적이려면.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멋내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렇게
멋이 나는.
맞아요. 그래서 차분한 신뢰,
맞아요.
안정적인 성능, 품질, 그리고 승차감에도 꽤 신경을 쓴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주행 성능 막 엄청 주행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지적이고
네.
선진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화려하지 않은 차분한 어떤 아름다움
네.
이런 걸 추구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을 네. 대중들에게 잘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느낌에 네. BMW 타고 막 이렇게 과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네. 도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네. 고개 운전하는 사람은 봤는데
네.
렉서스 타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렉서스는 네. 타는 사람도 운전도 품격 있게 이런 거죠.
근데 약간 그렇게 고객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그렇죠. 먹힌 거다.
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매우 애를 썼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운전하는 즐거움,
네.
그다음에 주행 성능
네.
이런 걸 원하는 렉서스 그 소비자들도 있나 봐요.
아,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렉서스 시리즈를 이제 여러 개 시리즈를 그동안 해왔던 시리즈 말고 별도로 F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운전의 즐거움이라든가
약간 스포츠 기능이
그렇죠.
좀 추가된
주행 성능을
맞습니다.
개선한
네.
그런 차량들도 최근에 만들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2012년부터는 렉서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별도로 도요타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네.
도요타 브랜드와는 좀 다른
네.
고급차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 말하는 일명 마케팅 전략인
그렇죠.
거잖아요. 참
그렇죠.
성공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기존의 도요타 이미지 그냥 실용적이기만 한 그런 이미지를 싹 지우고 뭔가 고급스러운
맞습니다.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대로.
사람 중에서도
네.
도요타 자동차는 잘 안 타려고 하는 사람도 렉서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렇죠.
타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도요타 캠리랑 렉서스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렇군요. 요즘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토요타가 생산하는 최첨단 차량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997년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름으로도 가고
네.
뭐 전기로도 가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네. 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이 가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도 좋아진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도요타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것의 연비라고 하나요?
네.
이것을 기존 차량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이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1세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름은 프리우스입니다. 이
네네.
프리우스 자동차를 내놓습니다. 이 차는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연비가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연비가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달리는 키로수에 비해서 드는 휘발유나
그렇죠.
기름이 적게 든다.
같은 휘발유로 두 배 거리를 가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가격도 비쌌어요.
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
프리우스 출시 한 달 만에 한 3천 대 팔렸고 1999년에는 3만 3천 대 팔려서 굉장히 많이 팔리긴 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03년에 출시된 2세대부터는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때부터는 뭔가 환경에 좋은 자동차, 연비 좋은 자동차를 타야겠다는 사람도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네.
이때부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 전 세계에서 이 프리우스 자동차가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차는 작은데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이 훨씬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프리우스 자동차는 자동차 뒤쪽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네.
가지고 이렇게 주차 같은 거 할 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때가 프리우스가 처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프리우스
네,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프리우스 차량이 최초죠.
네, 그렇군요. 프리우스는 지금 3, 4세대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출시 15년 만에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보적인 이제 자리를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우스 3세대가 2009년에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성능이 확확 개선될 때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하는데
네.
3세대는 훨씬 더 이제 기술력이 좋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20개월 연속 부동의 1위 자리
네.
그리고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3세대 프리우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는 프리우스다 이런 말이 미국에서 생겨날 정도로
네, 네.
대단히 인기가 좋고요.
네.
4세대는 2016년 전 세계적으로 네. 35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프리우스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인기 많은
네.
선진 차량이 된 것이죠.
네. 정말 이게 자동차만 있어도 이제 네. 어디든지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참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차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차 하면 일본 차를 빼놓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네네.
일본의 자동차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채베코가 부릅니다. 바람을 따라.
살며 생각하며 당신처럼 나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에 감동한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서울 서교동에서 치킨, 그러니까 닭튀김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그날따라 특히 장사가 안 돼 혼자 가게 앞 골목에 나와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치킨, 치킨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니 소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닭튀김이 먹고 싶다며 떼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고등중학교 정도 돼 보이는 학생이 입을 앙다문 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됐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같았습니다. 형으로 보이는 학생은 떼를 쓰는 어린 동생을 가만히 보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박 씨의 닭튀김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닭튀김 한 마리에 14달러 정도 하는데 형제에게는 5달러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제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차림표도 보여주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박 씨가 푸짐한 닭튀김 요리 세트와 콜라 두 병까지 들고 나왔죠. 좋게 20달러는 되는 요리였습니다. 철없는 동생은 환호하며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형도 불안했지만 동생과 함께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원어치만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이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은 허겁지겁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은 주머니 속에 있는 5천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에이, 돈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도망이라도 쳐야겠다. 접시가 바닥을 비울 때쯤 박 씨가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박 씨는 돈이야긴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돈은 다음에 내라고 하고선 사탕까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이 수중에 있던 5천원이라도 내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받지 않았죠. 형이 고집을 부리자 박 씨는 급기야 그 형제를 내쫓듯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실 이 형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시는 할머니와 7살 어린 동생의 생계마저 책임져야 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느 날 철없는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쓴 거였죠. 마음이 짠했지만 편찮으신 할머니 보기도 못해 일단 밖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가 박 씨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후에도 어린 동생은 형 몰래 박 씨의 닭튀김집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치킨집 주인은 동생에게 배불리 치킨을 먹여보냈죠. 코로나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가게세가 밀릴 때도 아이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형은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들어 더는 치킨집 주인을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방송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치킨집 아저씨가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돼 그 아저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의 본사에 편지를 보내 그간의 일을 밝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치킨집 사장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고 꼭 많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노을에 함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